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로 러시아군의 전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미 재무부 부장관이 밝혔습니다. 월리 아데에모 부장관은 11일 미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최고 전차 생산업체들이 공장 작동을 멈췄고 이런 사실을 공개하고 있다며 이는 필요한 장비를 제때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물품 공급 능력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제재와 수출 통제로 인해 상당 부분 약화됐다는 겁니다. 아데에모 부장관은 마이크로칩에서 볼 베어링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의 모든 공급을 제한한 것이 전장에서 변화를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재무부의 보안구획정보시설 SCIF에서 러시아의 제재 회피 시도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고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러시아가 차세대 무기를 늘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이날 텔레그램에 우리는 가장 강력한 파괴수단의 생산을 늘리고 있다면서 그것들은 새로운 원칙들에 기초한 것들을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무기는 유럽과 미국, 일본, 호주 등 적국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차세대 무기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 내륙국 잠비아에서 11일 에티오피아 출신 이민자들로 추정되는 시신 27구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잠비아 경찰은 수도 루사카 외곽 농업지역의 길가에 버려진 시신들이 20세에서 38세 남성들이며 굶주림과 탈진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일한 생존자가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며 사망자들의 신원 파악과 시신 수습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잠비아 경찰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경찰과 다른 보안 부서들이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에티오피아 이주민들은 남아프리카 등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 잠비아를 자주 경유지로 이용하지만 이들이 이동 중에 사망했다는 보고는 흔치 않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권력 다툼 속에 지난 2020년 11월 시작된 내전으로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고 수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방위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지지를 약속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어제 보도자료에서 두 정상이 이날 전화통화를 가졌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안보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 방공망 강화 노력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지난 12월 9일 러시아의 무인기 대응용 방어체계가 포함된 탄약과 장비 2억 7,500만 달러 추가 지원 발표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전쟁 범죄와 잔혹행위에 책임을 묻고 침략에 대한 대가를 부과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전례 없는 국방과 재정 지원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도 각각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남동부 도시 멜리토폴에 지난 10일 미사일 공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현지 친러시아 당국은 이 공격으로 2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번 공격에 대해 즉각적인 논평을 하지 않았으며 다만 이날 앞서 우크라이나 군 중부사령부는 멜리토폴에 대한 공격을 실시했다고만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임명한 자포리자주 점령지 주지사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러시아 방공체계가 2기의 미사일을 파괴했고 4기는 목표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이마스 고속기동 포병 로켓체계 미사일을 이용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시민들이 식사 중이던 휴양소가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점령한 루한시크 지역 주지사는 이날 우크라이나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루한시크 서쪽 카디프카 마을의 한 호텔에 대한 공격이 시작됐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와그너 그룹 본부가 있는 그곳에 작은 폭발이 있었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와그너 그룹은 러시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민간 용병 기업입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김영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유린을 자행한 개인과 기관 10곳에 독자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을 북한 비핵화 진전과 별개로 간주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원이 북한 주민들의 권리 보호 강화를 지원하는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비공개로 북한인권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화요일인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평남과 황해도는 오후부터 눈이 곳에 따라 내리겠습니다. 함경도와 평북 지역은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곳에 따라 눈이 내리겠습니다. 모레 수요일은 가끔 구름 많겠고 황해도는 아침까지 곳에 따라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영하 20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6도에서 5도 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예상 적설량은 황해도가 1cm 안팎이고 5에서 10cm 정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1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유린을 자행한 개인과 기관 10곳에 독자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세계 인권의 날을 하루 앞둔 9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유린을 이유로 개인 2명과 기관 8곳에 대한 독자 대북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먼저 북중, 북러 국경경비를 담당하는 국경경비총국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은 정권에 의한 강제노동과 고문, 기타 인권침해와 학대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수만 명의 북한 주민들은 그들의 비참한 상황으로 인해 지난 20여 년간 북한을 떠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을 떠나는 여정은 특히 위험하다면서 이는 여러 북한 주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지뢰와 조준 사격 명령을 포함한 엄격한 국경 통제를 통해 탈출을 좌절시키려는 국경경비총국 등 국가안보기관의 노력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 정권 혹은 노동당의 기관이나 기구 혹은 통제 대상을 사유로 국경경비총국을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13687호에 의거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제재 명단에는 북한 정권의 애니메이션 회사 조선 4.26 아동 영화 촬영소와 연관된 개인과 기관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개인의 경우 아동 영화 촬영소의 프랑스 파리 지부 대표인 김명철과 아동 영화 촬영소와 계약을 맺은 인도인 디팍 자드하부 등 두 명이 제재됐습니다. 또 기관은 중국 본토와 홍콩 등지에서 운영 중인 에버레스팅 엠파이어 유한 회사와 텐팡 홀딩스, 옌청 3라인 원포인트 애니메이션, 취안저우 이양진 수출입 무역회사, 푸젠 난안 수출입회사, 그리고 각각 싱가포르와 러시아에 소재지를 둔 펀사가와 키노아티스 등 7곳입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김명철이 아동영화 촬영소와 계약을 맺은 유럽 회사들의 미지급금을 회수하는 등 아동영화 촬영소의 금전 거래에 관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에버레스팅 엠파이어 유한 회사 등도 아동영화 촬영소와 금전 거래를 함에 따라 제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펀사가의 관리자인 자드하부는 아동영화 촬영소와 애니메이션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취안저우 이양진 수출입 무역회사 등의 대금을 대신 지급한 혐의입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자드하부와 펀사가가 각각 15,000달러와 5만달러를 아동영화 촬영소에 보냈으며 또 다른 제재 대상 기업인 키노아티스는 아동영화 촬영소와 연결된 푸젠 난안 수출입회사에 10만달러를 지불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해 자국 애니메이션 제작자들을 중국에 불법 취업시킨 혐의로 아동영화 촬영소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제재 대상인 아동영화 촬영소와 직접 거래하거나 이를 도운 개인과 기관이 추가 제재된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2016년부터 북한 인권과 관련한 제재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유린을 이유로 미국의 제재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 이외에도 러시아와 이란, 벨라루스 등에서 행해진 인권 유린에 관여한 개인과 기관 등을 제재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이 이날 발표한 개인과 기관 등에 대한 제재는 40건 이상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티베트 자치군의 종교적 소수 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중국의 자의적 구금과 신체적 학대를 막고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망명 희망자들을 학대하며 정권 수익 창출을 위해 노동자를 착취하는 북한 정권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은 북한 비핵화 진전과 별개로 관주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대북 인도주의 지원이 어려운 이유는 북한 정권의 과도한 봉쇄 조치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승혁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구호 물품과 구호 요원들에게 국경을 개방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9일 미국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 원칙을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우리는 북한에 대한 중요한 인도주의 지원 제공 목적에 국제사회 노력을 계속 지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대북 인도주의 지원과 백신을 포함한 신종 코로나 구호품의 제공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 비핵화 달성의 진전과 인도주의 지원을 별개의 문제로 본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현 시점에서 대북 인도주의 지원이 어려운 이유는 북한의 과도한 방역 조치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국제항공과 선박들에 대해 국경을 폐쇄하는 등 극단적으로 엄격한 코로나 대응책을 시행했다면서 이런 조치들은 가장 필요한 이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하려는 인도주의 단체, 유엔 기관,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노력을 심각하게 저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무부는 유엔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신청을 가능한 신속하게 검토하는 데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는 북한의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인도주의 구호품이 도달하도록 국제적으로 인정된 모범 관행과 일치하는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한 감시와 평가, 접근과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2020년 초 신종 코로나 대유행에 따라 국경을 걸어 잠그면서 모든 국제기구와 인도주의 단체들의 대북 지원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하 인도지원사무국은 VOA에 검증을 위한 국제 직원의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최근 북한 해커 집단이 한국의 이태원 참사를 이용해 악성 소프트웨어를 확산하려 시도한 사건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 정보기관들의 2022 연례 위협 평가에 따르면 북한 사이버 프로그램은 정교하고 민첩한 간첩 행위, 사이버 범죄, 공격 위협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은밀성과 대담한 행동의 역사를 감안하면 북한 정부는 사이버 기습을 감행하기 유리한 조건에 있다며 우리는 이 중요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동맹 및 협력국들과 계속해서 긴밀히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인도 지원 단체들이 제재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현재 대북 지원을 가로막는 건 국제사회 제재가 아니라 북한 당국이란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9일 제재 대상국들에 대한 인도 지원 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결의 26645를 채택했습니다. 이달 안보리 의장국인 인도의 루치라 캄보즈 주 유엔 대사는 결의 26645가 찬성 14 반대 0 기권 1표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Will those in favor of the draft resolution contained in document S/2022/925 the result of the voting is as follows.
유엔의 제재 체제 속 인도주의를 주제로 한 결의 26645는 안보리의 제재가 인도 지원 사업가나 단체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제재 대상국의 지체 없이 합리적인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특히 인도적 지원이 시의적절하게 전달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자금 동결 조치 등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필요한 금융 서비스 등을 즉각 제공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아일랜드와 함께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미국의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대사는 이번 기회를 통해 유엔의 제재 체제가 인도주의 단체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To humanitarian assistance in the field. To be clear, this is not related to the merits of the sanctions themselves.
포갈 마이튼 유엔 주재 아일랜드 대사는 아일랜드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모든 나라에 차별 없이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번 결의 채택은 유엔 제재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튼 대사는 유엔 안보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제재가 인도 지원 단체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합법적인 인도적 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중국은 각국의 독자 제재 부과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상 유엔 주재 중국 부대사는 인도주의 단체들이 직면한 최대 법적 정치적 위험은 유엔 안보리 제재가 아닌 늘어나고 있는 독자 제재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국들이 이번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 2664호에 담긴 인도주의 정신을 유지하고 안보리 틀을 벗어난 독자 제재 부과를 최대한 빨리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결의는 탈레반과 결련이 있습니다. 지난해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재장악으로 유엔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인도적 지원 예외 조치를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토마스 그린필드 미국 대사는 회의 후 기자들에게 북한과 관련해 유엔의 대북 제재가 인도적 지원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We've always provided mechanisms for getting humanitarian assistance into DPRK.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우리는 항상 북한에 인도적 지원이 가능한 도구를 제공해왔다며 인도적 지원의 장애물은 제재 체제가 아니라 북한 정부 자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핵전력을 확장하며 현대화하고 있다고 미국 국방장관이 지적했습니다. 이 소식은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9일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 전략사령부의 주요 도전으로 지목하고 이들의 핵전력 증강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Today, STRATCOM faces new challenges. The United States is on the verge of a new phase. One,
오스틴 장관은 이날 네브라스카주 오마하 오펏 공군기지에서 열린 전략사령관 이취임식 연설에서 미국은 처음으로 두 주요 핵 강대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대면하는 새로운 단계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은 핵전력을 확대하고 현대화하며 다양화하고 있고 러시아 또한 핵무기를 현대화하고 확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인하고 이유 없는 전쟁을 계속함에 따라 전 세계는 푸틴이 매우 무책임하게 핵에 관여하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 보유국들은 도발적인 행동을 피하고 확산 위험을 낮추며 긴장 고조와 핵 전쟁을 방지해야 할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미 전략사령부가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핵 보유국들의 위협에 맞서야 할 임무와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최근 미 국방부가 차세대 스텔스 전략 폭격기인 B-21 레이더를 공개하고 새로운 컬럼비아급 잠수함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스템을 구축한 것을 예로 들며 전략사령부가 핵무기 삼축체계 현대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TRATCOM is leading the push to modernize our nuclear triad. You know, a week ago I was in California to unveil.
오스틴 장관은 또 전략사령부는 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이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핵무기가 미국뿐 아니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일본, 한국, 호주 등 동맹국에 대한 전략적 공격을 막는 궁극적인 안전장치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주와 사이버를 포함해 모든 분야에서 핵 억지력을 통합해야 한다며 이런 통합은 분쟁과 파멸을 예방하는 데 그 어느 때보다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핵전쟁이 초래하는 위험을 차단하는 데 억지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미국은 핵무기 비확산 등을 통해 핵무기의 국제적 역할을 줄이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핵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외교를 우선순위에 두고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상원이 북한 주민들의 권리 보호 강화를 지원하는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이 마지막 남은 관문인 하원을 연내 통과해 제정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북한 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8일 상원 본회의 안건으로 올려져 만장일치로 의결됐습니다. 소관상임위인 외교위원회에서 승인된 지 약 5개월 만에 본회의 통과가 이뤄진 겁니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의원이 지난 5월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7월 외교위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법안은 마지막 남은 의회 관문인 하원을 통과해야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의됩니다. 올해 의회의 의정활동일이 1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법안은 이 기간 내에 하원을 통과해야 법으로 제정될 수 있습니다. 올해는 117대 회기 마지막 회이기 때문에 연내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다음 회로 이열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됩니다. 하원에선 공화당의 영킴 의원과 외교위 아태소 위원장인 민주당의 아미베라 의원이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지난 3월 공동 발의했고 법안은 현재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법안은 지난 9월 만료된 북한 인권법을 2027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탈북난민을 보호하기 위해 탈북민 강제 송환에 연루된 자들에게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이 법안에 새로 담겼습니다. 특히 5년 넘게 공석인 북한 인권특사가 지체 없이 임명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특사 임명을 위한 진전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국무장관이 법안 발효 180일 이내에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과 관련해 북한 정권의 악용 실태와 인도적 지원의 효과적 전달 방안 등을 기술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새 규정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북한 인권법은 지난 2004년 미 의회가 처음 제정한 뒤 세 차례에 걸쳐 재승인돼 연장됐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올해도 비공개 방식으로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 31개 나라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장외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내년엔 안보리가 공개 방식으로 이 사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세계 인권의 날을 하루 앞둔 9일 뉴욕 유엔 본부 안보리 회의장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의제외 토의 사항 방식으로 개최됐으며 논의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 31개 나라는 이날 회의에 앞서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실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장외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31개국을 대표해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우리가 매년 양도될 수 없는 권리를 기념하고 누리고 있지만 이것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목소리를 내는 건 중요하다며 최악의 침해자 중 하나는 북한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As we celebrate and enjoy our inalienable rights each year, it is important we call out
그러면서 억압적인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와 학대는 잘 기록돼 있다며 전체주의 정권인 북한이 10만 명 이상의 사람을 정치범 수용소에 가뒀다는 여러 보고가 있고 이들은 그곳에서 고문과 강제 노동, 즉결 처형, 기아, 젠더 기반 폭력에 시달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2014년 이러한 인권 유린이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면서 가해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지 않은 일반 주민들도 표현의 자유와 정보, 심지어 사상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인 인권을 거부당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의 억압적인 정치적 분위기는 북한 주민들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과 영양실조 등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도 자원을 무기 개발로 돌리는 강압적인 통치 체계를 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country's repressive political climate allows a coercive system of governance that diverts resources.
그러면서 국내와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강제 노동도 북한 정권을 유지하고 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수익을 창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북한의 인권 침해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밝히고 이제 안보리는 이를 공개적으로 다뤄야 할 때라며 내년엔 북한 인권 관련 회의가 공개적인 방식으로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보리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가 나온 지난 2014년 첫 공개 방식의 회의를 개최한 이후 2017년까지 매년 관련 논의를 공개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정족수에서 한 개 나라가 부족한 8개 국가만이 찬성해 처음으로 회의가 무산됐고 2019년엔 미국이 회의 소집을 하지 않으면서 안보리 북한인권회의는 2년간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2020년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7개 나라가 북한의 인권유린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 개진을 희망하면서 다시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공개 방식의 회의에 반대하면서 각 이사국의 발언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됐고 지난해에도 미국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방식으로 열렸습니다. 따라서 이날 안보리 북한 인권 논의는 역대 7번째지만 동시에 5년 연속 공개 방식으로 열리지 못했다는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한편 이날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회의에 앞선 약식 회견에서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All human beings, and I quote, all human beings that noble document declares in its very first.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는 세계 인권 선언 1조를 언급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지금 북한에서 그 정권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들의 고유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2,500만 북한 주민에 대한 소리 없는 탄압은 매우 비극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7일 탈북민 청년과 면담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북한 정권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명과 자유, 안전이라는 기본 인권을 보호받지 못한다는 증언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유엔 인권기구가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북한 정권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이 발표된 후 세계적으로 수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북한에선 세계 인권 선언의 비전이 감지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서울 유엔 인권 사무소는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를 대신해 뷰에 보낸 공식 성명에서 세계 인권 선언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북한도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서울 사무소는 세계 인권 선언이 발표된 후 지난 75년간 여성, 어린이, 청년들의 권리가 향상되고 많은 나라에서 사형제도가 폐지되는 등 수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하지만 진전은 고르지 못했고 북한 같은 일부 지역에선 매우 제한적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무리 좋게 말해도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열악하다며 서울 사무소와 다른 많은 단체들의 모니터링을 통해 이런 점이 매우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상황을 작동 원리를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기계나 시스템을 의미하는 블랙박스에 비유하며 더 나쁜 건 코로나 봉쇄 이후 현재 상황은 북한이 본질적으로 블랙박스라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사무소는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정보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면밀한 조사나 투명성이 없을 경우 인권 침해가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매우 우려된다며 세계 인권 선언의 비전이 북한에선 감지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폴커 트루크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올해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을 인용해 모든 나라가 세계 인권 선언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서울 유엔 인권 사무소는 세계 인권 선언 기념일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이 선언이 대표하는 국제 가치와 합의에 더 가까이 다가갈 기회라면서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은 세계 인권 선언이 채택된 12월 11일을 세계 인권의 날로 제정해 해마다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가 1948년 12월 10일 채택한 세계 인권 선언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 보편적인 규범입니다. 미국과 한국 등 많은 나라들도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기념식과 다양한 행사를 통해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과 피해자들과의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9일 포고문을 통해 인권 주간을 선포하고 인권은 미국 건국의 핵심으로 미국은 억압과 불의에 맞서 기본적인 인권을 위해 싸우는 용감한 여성들과 남성들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항상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권의 날과 인권 주간에 우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고유의 존엄성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신성한 생각을 기억하고 재확인한다며 자신은 인권 보호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루크 유엔인권 최고 대표는 7일 공개한 영상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세계 인권 선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s a miraculous text. At a time when the world emerged from cataclysmic events.
트루크 최고 대표는 전 세계가 재앙적 아픔에서 벗어나던 시기에 채택된 세계 인권 선언은 인류의 보편적 권리를 명시하고 모든 사람의 동등한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 정부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을 7년 연속 인권 우선국으로 분류했습니다. 기본적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건 물론이고 코로나 관련 제한 조치가 유지되며 부정적인 여파가 주민들에게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형주 기자입니다.
영국 정부가 북한을 또다시 인권 우선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세계 인권의 날을 하루 앞둔 9일 발표한 인권과 민주주의 연례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는 2016년부터 인권 문제 해결이 우선순위에 꼽히는 국가를 뜻하는 인권 우선국을 분류해왔습니다. 북한은 첫 해부터 올해까지 7년 연속 인권 우선국에 포함됐습니다. 올해는 북한과 함께 중국, 러시아, 이란, 버마,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등 모두 31개 나라가 인권 우선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에도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는 자신들의 인권 침해 의혹을 계속 부인하고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유엔과 비정부기구 등의 보고에 대해서도 다루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2020년 코로나의 세계적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국경 봉쇄와 내부 이동 제한 조치가 지난해 내내 유지되면서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특히 해당 조치 등으로 인해 북한에서 유엔 인권기구와 지원단체의 지원 배분 활동이 받은 심각한 영향과 관계자들이 철수하게 된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또 북한이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과 언론 자유지수 최하위국으로 지목된 사실을 거론하면서 원칙적으로 북한 헌법은 표현, 종교, 신념, 언론, 결사, 평화적 시위 등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북한 주민들은 이런 자유 중 어떤 것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와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과의 협력도 계속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인권침해가 반인도주의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린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에 따른 조치도 지속해서 거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해 북한인권침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영국이 지난해 다자간 포럼 등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논의했으며 영국은 생각이 같은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북한의 인권 침해를 유엔 안보리 공개 회의를 통해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언론 성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유엔 총회에서 영국은 북한 정부의 코로나 억제 조치가 균형 있게 취해지고 주민의 자유를 추가로 제한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사용돼선 안 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엔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며 이 결의안은 주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북한 정부의 책임을 상기하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제한 없는 현장 방문을 허용하는 등 전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은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 정부와 관여하기 위해 양자관계를 계속 활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한 평양 주재 영국 대사관 임시 폐쇄와 국경 통제와 입국 제한으로 인해 원활한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평양 주재 영국 대사가 런던 주재 북한 대사관과 유엔의 인권 관계자들과 관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특히 다자적 포럼을 활용해 유엔 인권 관계자들과 전적으로 협력하고 이들의 제한 없는 접근을 즉각 허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2020년 제정된 국제인권제재체제에 따른 인권 관련 독자제재 활용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여건이 허락하면 대사관 인력을 평양에 복귀시키고 인권과 관련해 국제사회와 북한 당국 사이에서 더 많은 관여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안보리의 비공개 북한 인권 논의에 앞서 최근 탈북 청년과 만나 대화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이 앞으로도 북한의 끔찍한 인권 탄압 실상을 계속 세계에 알릴 것이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 관련 비공개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최근 한 탈북민을 만나 직접 전해들은 북한 인권 참상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On Wednesday, I spoke with Noah Park. Noah escaped the DPRK regime
when he was just a teenager.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회의 직전 약식 회견에서 지난 7일 10대 때 북한을 탈출한 박 노아 씨를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에 따르면 박 씨 가족은 알코올과 약물 중독자인 아버지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박 씨가 14살 때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휘두른 칼에 폐를 찔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부장적인 북한 사회에서 박 씨 아버지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박 씨 어머니는 북한에서 매우 드물게 남편과 이혼할 수 있었지만 이후 가정 형편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Because the repression by the DPRK regime is so dire, the family could not find work.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 정권의 억압이 너무 심해 박 씨 가족이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고 박 씨는 부모가 이혼했다는 낙인 때문에 대학을 다니기는커녕 군에 입대할 수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끔찍한 가난 속에서 굶주림에 시달렸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 가족은 결국 절박함에 탈북을 선택했고 브로커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나서야 북한을 탈출할 수 있었다고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전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직접 만나본 박 씨가 나이에 비해 현명했다며 안보리에서 꼭 공유했으면 하는 메시지를 자신에게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He told me about the simple freedoms that North Koreans are not able to enjoy.
박 씨가 친구나 가족과 시간을 보낼 자유, 대학에서 공부하거나 심지어 휴가를 갈 권리 등 북한 주민들이 누릴 수 없는 단순한 자유에 대해 얘기해 줬다는 겁니다. 아울러 그는 북한 정권과의 외교적 대화 등 억압에 고통받는 북한 사람들을 도울 어떤 수단이든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씨가 전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북한 주민들이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기본 인권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그가 아직 품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그와 대화한 후 자신도 희망이 생겼으며 그 희망의 메시지와 용기를 안보리 회의에 가지고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fter talking with him, I have to say he gave me hope. As well.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안보리 이사국들이 이런 문제들을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노아의 말들이 용기를 줬으면 한다면서 그동안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의 끔찍한 인권 탄압 실상을 세계에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무대 UN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미국 대사들은 과거에도 여러 번 북한 출신 탈북민들을 만나 북한 인권 상황을 조명한 바 있습니다. 니키 헤일리 전 대사는 2017년 11월 뉴욕의 UN 본부에서 탈북자 지현아 씨와 조유리 씨를 만났습니다. 당시 헤일리 대사는 탈북 여성들에게 미국은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며 미국은 앞으로도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을 집중 조명하고 북한 정부의 끔찍한 행동을 중단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2016년 10월에는 서멘사 파워 당시 대사가 한국에서 직접 탈북민 정착 교육기관인 하나원을 찾았고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가정도 방문했습니다. 당시 파워 대사는 더 나은 삶을 찾아 탈출했다는 이유로 가족이 북한 정권에 보복을 당했다며 울먹이는 한 탈북 여성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 한국계 의원인 영김 하원 의원이 의회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미북 이산가족, 즉 흩어진 가족 상봉 법안이 포함된 것을 환영했습니다. 이산가족들이 고령이 되면서 상봉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종 기자입니다.
한국계인 영킴 공화당 하원 의원은 8일 성명에서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이 의회의 새 국방수권 법안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이산가족 문제가 자신에게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일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한국에서 한국전의 여파 속에 자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나는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계속 떨어져 있는 한국계 미국인들을 이해하고 크게 공감한다며 바로 이런 이유로 나는 의회에서 활동하기 전부터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봉을 실현하기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우리가 마침내 이 일을 해낼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민주당의 그레이스 맹 하원 의원 등과 함께 지난해 초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지난해 7월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상원에선 처리에 전혀 진전이 없어 1년 넘게 계류 중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안은 지난 7일 상원과 하원이 합의한 국방수권 법안에 최종 포함되면서 연내 발효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법안은 미국 정부가 북한에 가족을 둔 미국 내 한인들은 물론 한국 정부와 미국 이산가족 상봉 방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한 국무장관 혹은 장관이 지명한 사람이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미국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협의하고 북한 인권특사는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대표들과 상봉 추진 노력과 관련해 정기적으로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무장관이 북한 인권특사를 통해 한국 측과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들과의 협의 내용을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 등에 담긴 새 국방수권 법안은 8일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어 상원 의결을 거친 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연내 발효될 전망입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감소해온 북한의 말라리아 발병 건수가 지난해엔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말라리아 퇴치 활동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안수영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8일 공개한 2022 세계 말라리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내 말라리아 발병 건수는 2,35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10년 전인 2012년 21,850건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해 2020년 1,819건까지 떨어졌던 북한 내 말라리아 발병 건수가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2.8%의 증가세를 보인 겁니다. 다만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말라리아에 따른 북한의 사망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발병 건수 증가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신종 코로나 사태가 이미 의료 시스템이 취약한 국가들에 큰 영향을 끼쳐 이들 국가 내 말라리아 환자 수가 증가세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에콰도르와 파나마, 온두라스 등과 함께 전년 대비 말라리아 발병 건수가 증가한 전 세계 10개국으로 지목했습니다. WHO는 지난해 보고서에서는 신종 코로나에 따른 많은 나라들의 국경 봉쇄와 이동 제한 조치가 살충제 처리가 된 방충망이나 실내 살충용 스프레이 등의 전달을 지연시킨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 보고서는 지난해 북한 내 말라리아 발병 건수 중 해외에서 감염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북한이 신종 코로나에 따라 국경을 봉쇄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WHO는 북한 주민 약 2,500만 명 가운데 1,000만 명을 말라리아 위험군으로 분류했습니다. 또 이 중 145만 명은 고위험군에 포함했습니다. WHO는 내년 말부터 세계 백신 면역 연합 가비의 지원을 받아 전 세계 어린이들이 말라리아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비는 9일 북한에 말라리아 백신을 지원할 계획이 있느냐는 BOA의 서면 질의에 아직 북한으로부터 말라리아 백신 지원 요청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1월 17일까지 말라리아 백신을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말라리아는 모기로 전파되는 질병으로 북한과 한국 등에서는 5월과 10월 사이 3.1열 말라리아가 발생합니다. 3.1열 말라리아는 아프리카에서 유행하는 열대열 말라리아보다는 덜 치명적이지만 잠복 기간이 최정 1년에 달하며 감염 시 발열과 권태감 등이 수일간 지속되다 오한과 발열, 해열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중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강력한 봉쇄 정책을 풀면서 북중 교역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교역 확대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지만 북한이 중국 내 신종 코로나 확산 여부를 지켜보며 신중히 접근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입니다.
중국은 최근 지난 3년간 고수해온 강력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봉쇄 정책인 제로 코로나의 핵심 시책을 대거 철회한 방역 완화 10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위드 코로나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 겁니다. 중국의 이런 조치는 신종 코로나 발발로 지난 2020년 1월부터 폐쇄됐던 북중 접경지역 개통과 육로교역 재개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경 봉쇄로 해당 지역 경제가 빈사상태에 빠진 중국도 그렇지만 국가 경제에서 대중교역 의존도가 절대적인 북한은 중국 측의 이번 조치를 계기로 교역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중국 세관 당국 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북중 누적 교역액은 7억 6천 126만 달러로 신종 코로나가 발발하기 전인 2019년 같은 기간에 3분의 1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올해 두 나라 교역의 70%를 차지하는 단둥과 신의주 간 북중 화물열차 운행 재개가 이루어졌지만 효과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탈북민 출신의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북중 접경 지역 소식통들의 말을 빌어 중국 측의 코로나 정책 완화로 내년엔 해산, 회령, 무산, 만포 등 접경 도시 세관들이 정상화되고 트럭 등 차량을 통한 육로 교역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완화되면서 지방 세관들의 교역도 재개할 움직임들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 소독이라든지 방역 기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후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경제 사정을 감안할 때 중국의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계기로 북한이 대중 교역을 늘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 NK의 북한 시장 물가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평양의 쌀 가격은 1kg에 6,000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추수기인 11월 말 쌀 가격이 평양에서 1kg에 6,000원을 넘어선 것은 2012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같은 날을 기준으로 옥수수 가격도 평양에서 1kg에 3,200원에 거래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지난 9월에 신의주 단둔간 화물열차 재개도 북한이 적극적으로 요구해 이루어졌고 열차 재개 후 중국 내 신종 코로나 확산에도 중단 없이 이어져 왔다며 이미 방역전 승리를 선포한 북한의 신종 코로나 정책이 앞으로 위드 코로나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습니다.
9월 이후에 여러 가지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북중 교역이 단 한 번도 중단이 안 됐다는 점, 그다음에 북한의 식량 내지 경제 상황이 최악이라는 점, 나진 핫산 북로도 지금 교역을 재개했거든요. 이 큰 흐름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북한도 위드 코로나 전환은 불가피하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될 게 볼 수 있어요.
북중 교역에 대한 기대감은 북한 내 위안화 가치 급등 현상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북한 내 위안화 환율이 810원에서 지난 9일 1040원으로 30% 가까이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탈북민 출신의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김혁 박사는 상당수 북한 주민들의 생업의 터전으로 자리잡은 장마당이 최근 들어 조금씩 살아나는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김 박사는 북한 내부의 신종 코로나 위기 상황이 일정 정도 가라앉으면서 북한 당국도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민생 상황을 감안해 일부 통제를 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방자치에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걸 장기적으로 통제하고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뭐 자리를 띄어앉힌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날짜들을 좀 바꾼다든지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조금 열고 있는 거죠. 열고 있는데 요즘엔 좀 더 많이 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방역 완화 조치가 신종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교역을 곧바로 대폭 확대하는 데에는 신중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중국에서 여전히 하루 2만 명대 신규 감염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북한으로선 문호 개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중국 방역 완화로 북한이 신종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한 치료제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북중관계 전문가인 한국외교부산하 국립외교원 이상숙 교수는 대북 무역상들의 말을 빌어 한동안 연락이 끊겼던 북한 무역 일꾼들이 교역 재개를 위해 접촉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 관련 의약품을 찾는 일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무역 일꾼들의 움직임은 활발해졌지만 북한 당국 차원에선 신종 코로나 유입에 조심스런 이중적인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는 경제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전보다 훨씬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는데 북한 당국에서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적 교류는 최대한 늦추려고 할 것 같아요.
북한은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수급한 백신을 접종했지만 전면적인 접종은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지난달 27일 겨울철 신종 코로나 유행 가능성을 주시하며 철저한 방역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손전화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접속 방법은 www.voakorea.com 주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VOA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뷰이 뉴스투데이 3부 끝으로 내일의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평남과 황해도는 오후부터 눈이 곳에 따라 내리겠습니다. 함경도와 평북지역은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곳에 따라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영하 20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상 5도 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예상 적설량은 황해도가 1cm 안팎이고요. 평안도와 동해안을 제외한 함경도는 5에서 10cm 정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수요일은 가끔 구름 많겠고 황해도는 아침까지 곳에 따라 눈이 내리겠습니다. 평남과 황해도는 모레 밤부터 눈이 곳에 따라 내리겠습니다. 글피 목요일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오전에 황해도, 오후에 평안도, 함경도에 눈이 곳에 따라 내리겠습니다. 내일 지역별로 날씨 자세히 알아봅니다. 평양은 내일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6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도 되겠습니다. 남포도 역시 구름 많은 가운데 최저 영하 3도, 최고 3도. 신의주는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4도, 최고 1도. 강계도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영하 8도, 최고 영하 3도. 황해도 해주는 흐린 가운데 오후에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3도, 최고 2도. 개성도 흐린 가운데 오후에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4도, 최고 2도. 사리원도 비슷한 날씨에 최저 영하 4도, 최고 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원도 원산은 오전에 맑겠지만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영하 2도, 최고 3도. 함흥은 내일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6도, 최고 3도. 청진은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영하 4도, 최고 1도. 양강도 해산은 흐린 가운데 오후에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17도, 최고 영하 9도. 무산과 삼지은 구름 많고 한때 눈이 예상되며 최저 영하 20도, 최고 영하 16도 되겠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앞바다는 내일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1에서 2m를 일겠습니다. 먼 바다는 구름 많고 한때 비 또는 눈, 물결은 오전에 2에서 4, 오후에 2에서 5m를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흐리고 한때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에 1에서 3m, 오후 2에서 3.5m, 먼 바다는 오전 1에서 3.5m, 오후에 2에서 5m로 일겠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진행의 김영권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지겠습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군이 어제 시리아 동부에서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테러 조직인 이슬람 국가 IS의 간부 두 명을 제거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지 시간으로 12월 11일 새벽 2시 57분 시리아 동부에서 헬리콥터 공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IS의 치명적인 음모와 지원 활동에 관여했던 IS 시리아 지방관리 아나스를 포함해 ISIS 간부 두 명을 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번 계획이 독자적 작전으로 수행되었으며 초기 평가에 따르면 민간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조 부치노 중부사령부 대변인은 ISIS는 계속해서 영내 안보와 안정에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이번 작전은 이들의 지속적 패배를 분명히 하겠다는 중부사령부의 일관된 약속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ISIS 간부 제거는 중동에서 불안정한 공격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테러 조직의 역량을 붕괴시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군은 지난 6월에도 시리아 내 IS 근거지를 습격해 폭발물 제조 전문가인 고위 간부 한 명을 체포한 바 있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할 경우 주변국들은 자체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파이살 빈 파르한 알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파이살 장관은 어제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세계정책회의 인터뷰에서 만일 이란이 작동하는 핵무기를 갖게 된다면 모든 예측이 불가능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내 국가들은 스스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이살 장관은 우리는 이란인들로부터 그들이 핵 프로그램에 관심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그것을 믿을 수 있다면 매우 위안이 될 것이고 우린 그 수준에서 조금 더 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파이살 장관의 발언은 최근 이란이 순도 60%의 농축우라늄 생산을 재개하는 등 핵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발표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란은 핵무기 개발 의혹을 부인하면서 자국 핵 프로그램은 평화적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오늘 또다시 반정부 시위자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이란 사법부 산하 미잔통신은 마지드 레자 라나바르드가 오늘 아침 시아파의 성지인 마샤드에서 공개 교수형에 처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라나바르드가 보안대원 두 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신과의 전쟁을 수행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도 라나바르드의 사형 소식을 전하면서 그가 바시지 의용군 두 명을 살해하고 네 명에게 부상을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바시지 의용군은 이란 국가혁명수비대 소속으로 반정부 시위를 진압해왔습니다. 이란 당국이 반정부 시위자를 처형한 것은 이번이 일주일 사이에 두 번째로 지난 8일에도 20대 남성 모센 셰카리 씨를 사형에 처한 바 있습니다. 이란에서는 지난 9월 마흐사 아미니 씨가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가 체포돼 경찰에서 의문사한 뒤 석 달 넘게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었습니다. 이란 내 인권단체는 시위 과정에서 어제 현재 미성년자 68명을 포함해 488명의 시위대와 보안군 22명이 숨지고 18,259명이 체포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국경 지역에서 어제 양측 군 사이 교전이 벌어져 민간인과 군인 등 7명이 숨졌습니다. 파키스탄 군 당국은 이날 아프가니스탄 국경 수비대가 파키스탄 서남부 발루치스탄 주와 아프가니스탄 남동부 칸다하르 주를 연결하는 차만 마을 국경 검문소에서 민간인들에게 이유 없이 포격 등 무차별적인 중화기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군은 이 공격으로 민간인 6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지 자히드 아프가니스탄 칸다하르 주지사의 대변인은 파키스탄군이 우리가 우리 쪽 지역에 검문소를 짓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면서 이 때문에 2시간에 걸친 교전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경찰은 이번 교전으로 아프가니스탄 군인 1명이 숨지고 민간인 3명을 포함해 10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로 러시아군의 전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미 재무부 부장관이 밝혔습니다. 월리 아데에모 부장관은 11일 미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최고 전차 생산업체들이 공장 작동을 멈췄고 이런 사실을 공개하고 있다면서 이는 필요한 장비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물품 공급 능력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제재와 수출 통제로 인해 상당 부분 약화됐다는 겁니다. 아데에모 부장관은 마이크로칩에서 볼베어링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의 모든 공급을 제한한 것이 전장에서 변화를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러시아가 차세대 무기를 늘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의장은 차세대 무기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575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